93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95문은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입교한 자의 자녀, 과로로 유아라고 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요리 문답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대요리 문답의 대답이 좀 더 좋은데 165문, 대요리 문답 165문에 똑같이 94문과 똑같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답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인데 이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두 번째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세 번째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네 번째 양자가 되어 다섯 번째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을 당사자들은 엄숙히 가견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94문과 대요리 문답 165문을 합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66문은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가견적 교회 밖에 있으므로 이러한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 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없으나 양친 혹은 편친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부모의 어린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성례가 무엇이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저희가 간단하게 종합을 하면 표와 인이다. 표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으로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를 중심으로 이 세례를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례라 원어로 보면은 사실 물에 잠긴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 그리고 씻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에서 물에 잠기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 침례교회도 그 원어에서 이게 물에 잠긴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데 이 원어를 가지고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씻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물에 이렇게 잠기는 물에 잠기는 모습이 구원 역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즉 노아의 홍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지금 그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이죠. 홍해를 건널 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갔죠.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물에 잠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에 젖지 않고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물에 완전히 빠져 죽은 애굽 백성이나 다그 걷는 그 자체가 세례를 표한다.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그럼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말씀은 당연히 홍해를 건너는 그런 그 사건을 말하고 있죠.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거를 그렇게 건너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없었다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나요? 어쨌든 성경이 풀어줍니다. 그들이 그게 세례를 받은 거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에 잠기는 모습, 구약에서 구원 역사 속의 사건들 중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무슨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례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신중하게 이 성례를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세례받고 아무렇게나 성찬 참여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심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아서 좋은 거다. 꼭 그렇지 않죠. 애굽 군대가 오히려 더 완전한 세례라, 그 말은 좀 틀렸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게는 더 완전한 세례를 받았지만 애굽 군대한테는 그 세례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벌써 바다의 의미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깊음, 물, 우리 스가랴 시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것이죠. 그 깊음에 대해서. 심판의 모습이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세례라 그랬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스가랴 때 공부한 것처럼 그 깊은 물은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 무덤의 영역이죠. 사망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안으로 들어갔어. 즉 죽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저쪽 편에서 나옵니다. 즉 부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이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만 너희들한테 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또 부활을 하는 것이죠. 즉, 요나가 물속에 3일이 있던 모습은 죽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뱉음을 받아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의 모습은 좋은 모습에서는 죽음 뒤에 부활까지도 들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나쁜 모습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밖에, 즉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즉 애굽 군대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을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 것이므로 저 건너편에서 나오는 모습이 없어요. 즉 부활의 모습이 없고 죽기만 합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연합됨을 예표하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또 부활도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다시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지금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거죠. 뭐 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창조되는 죽고 부활하는 지금 그런 내용인데 근데 우선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그 영어로 하면 continuity 하고 discontinuity 즉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완전히 다른 모습도 보이지만 연관된 모습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주장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연관된 그런 현실도 인정하고 그러나 또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왜 세상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른 수준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다른 면도 인정을 하지만 또 연결되는 모습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개혁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침례교회 즉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 구약과 신약 즉 세대주의를 꼭 세대주의를 안 믿는다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좀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속해 있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즉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이스라엘만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한테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글자 그대로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것이 예표였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즉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저희가 그렇게 감히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표였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였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어떻게 해요?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에 의하면.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거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좀 이렇게 빗대는 말, 이렇게 좀 비꼬는 말로 하면은 이왕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긴 그랬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하고는 별개예요.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별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시면 뭐 지금 뭐 바이올라나 얘만 들어도 바이올라가 세대주의니까 그래서 전혀 이 약속하고 이 교회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제 세대주의자 하는 사람들도 세 가지로 나눠져서 프로그레시브 세대주의는 조금 관계가 있다 조금 부스럼이나 이렇게 받아먹는 그런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을 이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러나 저 약속이 아직 무효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교회를 휴거를 시키고 교회를 붕뜨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만 나중에 다뤄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그러나 그 전에 교회는 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휴거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닌데 지금 저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구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을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주로 도덕밖에는 가르칠 게 없어요. 아브라함같이 되라.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복준 하나님이 너희도 복줄 것이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거는 이 모든 약속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는 넘어떠야,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구약에 나오는 어떠한 것들도, 어떠한 예식이나 어떠한 그런 구약적인 성례나 이런 것이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이해를 하세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를.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할 때는 지금 구약하고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는 이것도 구약의 어떠한 거하고도 연결을 안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왜? 구약이 예표였으니까 어떻게 연결을 안 시킵니까? 저절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그거예요. 저희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약의 할례를 한번 좀 보죠. 왜? 저희는 구약의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가 된 걸로 믿으니까. 그러나 구약과 교회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 할례 문제만, 할례하고 세례 문제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연결을 안 합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죠. 신약은 교회, 구약은 이스라엘.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가르칠 게 그것밖에 더 있어야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먼저 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한 군데만 읽으면 되죠. 신약에 와서 로마서 2장. 뭐 너무나 많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구절을 이스라엘이 읽고 있으면 그때 육신에 받는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소린지. 걔네들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자녀가 됐다는 걸 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육신에 하는 할례로. 근데 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은요, 지금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알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한테, 야, 너네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이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거요, 죽는 얘기예요. 이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오직 이면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누구의 참 유대인이 예수 안에 속한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바울의 이게 의도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면 구약의 그 육신적인 할례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표하고 있던 참 현실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구나.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옛 마음이 죽고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시겠어요? 즉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저 소일 문답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면 구약은 항상 부분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체적이요,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부분적이에요. 여자는 안 받아요. 그럼 여자는 안 껴져요? 안 껴주는 게 많아요, 구약은. 근데 이런 것이 다 예표란 말이에요. 안 껴주고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는 여자도 받아요, 안 받아요? 여자도 받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자, 남자가 구별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아직인 모습이 있죠. 그러나 천국 가면 이제 진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천국은. 그러나 아직은 아직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써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서 남자, 여자가 없는 그런 현실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자도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이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 분은 여자건 남자건 다 참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얘기한 게.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의 참 현실과 참 의미와 세례의 참 의미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우리가 여기저기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현실이 뭐냐고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할례도 같은 의미. 세례와. 그럼 할례와 세례가 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성경은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할례와 세례를 관계없는 걸로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있는 걸로 보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우선 할례에 대해서 조금 배울 게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할례 처음 모습이. 할례 창세기 17장 저희가 그거 다 읽지는 못하죠. 17장 8절 읽으면 7절을 읽으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말하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17장은 이제 할례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즉 여기서 이제 할례가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할례를 안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 14절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즉 언약의 표징을 안 받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이 없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밖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참 내추럴하게 이 컨클루션에 영어로 말해요. 내추럴하게 컨클루션. 배가 알아들으시니까 넘어가요. 예. 참 저희가 맺는 이 저희 컨클루션이 굉장히 내추럴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양피가 여러분 그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cut off. 그래서 참 여기에서 백성 여기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cut off.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고 cut off. 이게요. 저기 가셔서 그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여러분이 이걸 잘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오늘 배우는 내용을.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벌써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난 후에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마가복음에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와 마시는 잔. 그러면 여러분이 대강 이해가 가죠, 이제. 마시는 잔은 이해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분노의 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받을 이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구약에서 다니엘서나 제가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요. 어떻게 찬양을 좀 오래 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 보면은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걸 많은 곳에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가 끊쳐지리라. 영어로 하면 cut off. 즉 이렇게 양피를 cut off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러나 잘리지만 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잘리지만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낳게끔 되죠. 즉 생명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 이 구약의 할례에서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하시면 이 할례가 무슨 의미고 무엇을 예표했고 하는 걸 보면 세례와 같은 의미라는 것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죽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여 죽는 자는 같이 연합하여 또 부활도 하리라. 그래서 지금 굉장한 많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합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연관이 있는 거로.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세례와 할례를 그냥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영어로 하면 interchangeable 하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예요? 지금 마음의 할례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갑자기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고 지금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다 그래 놓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체적 몸을 벗는 것이다. 죽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같은 말을 하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단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라는 단어하고 세례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에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연관성을 이해가 되면 그러면 개혁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이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 연관성을 보지 않으면 이제 침례교회 같은 그런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표와 인이란 말이에요. 표와 인. 그러면 세례가 무엇을 표하고 무엇을 인치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표하는 게 무슨 뜻이고 인치는 게 무슨 뜻인 거를 말씀드렸죠, 벌써. 근데 그 인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좋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로마서 즉 표하는 것을 인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면 구약에서도 할례를 받는 그 자체가 그 구약적인 성례가 표도 되지만 거기서도 인침이 되죠. 즉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믿고 있다는 것이 인쳐지는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할례 식이. 마찬가지죠. 세례도. 그 세례가 표하고 있는 천국적인 복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쳐지는 거 아니에요. 보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얘는 정말이다 이러시는 예식이 돼버린다 이거죠. 세례식 자체가. 표만 되는 게 아니라 인도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 뭐를 표하고 뭐를 인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즉 마음의 할례, 아니면 내가 지금 죽고 살아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성령 세례 아니에요. 즉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러나 순복음식의 교리에서는 이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걸로 가르치죠. 우리는 구원 받을 때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후에 받는 걸로 가르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이 벌써 오셨는데 또 무슨 성령 세례를 또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완전하게 오신 거예요. 맞죠? 더 뭐 받고 뭐 좀 덜 받은 것 같이 뭔가 더 오셔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성령 세례를 표하고 인친단 말이에요. 즉 세례를 받는 자는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는 자예요. 그 받은 현실을 인치는 거죠. 표하고 인치는 게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고 그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심에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즉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벌써 죽었고 부활한 그 현실이 인쳐지는 왜? 믿는 자한테는 인쳐지는 예식이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식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데 씻어지는 모습이죠.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모습이 지금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또 의미가 그래요. 그러나 또 아까 말했듯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진다는 것은 사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돼야 이게 씻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성경이 사용하지만 그 현실은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같은 현실이에요. 네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저 한국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주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뒤 후자가 더 좋습니다. 왜? 성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버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못 봤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다 똑같다. 뭐, 그거, 그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세례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다. 아, 그냥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성경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또 여러분,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다시 받자,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조금,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얘기하고 그 통치, 주인, 이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왜? 그 동물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완전히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진다는 그 의미가. 즉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고요, 이제. 그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 이마에. 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도 무슨 저희 뭐야 이마나 손에 보이도록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들 참 풀어갑니다. 지금 안 믿는 자는 그 이마나 그 손에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벌써? 사탄의 이름이 벌써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들 아니에요? 사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뭐 보여져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안 보여져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풀어갖고는 뭐 앞으로 뭐 이마에 뭐가 새겨지고 뭐 컴퓨터 칩을 뭐 어쩌고 저 아우 좀 그러니까 많이 안 오나. 그런 소리를 좀 해야 재밌잖아요. 그죠? 소유권. 그러나 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해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누구 이름을 받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금 더 나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왜? 그래서 이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 이름을 받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사실. 아. 근데 요즘은 하여튼 여성 운동이 심해져갖고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실 결혼도, 우리 개혁신앙에서 옛날에는 남자는 반지를 안 꼈어요. 여자만 꼈어요. 왜? 이 반지라는 게 이 노예의 그런 종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즉, 이게 남자는 예수님을 지금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게 평등이라 이래갖고 평등이 누가 아니래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건데 요즘은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갖고 저희 뭐야 요즘은 거꾸로 돼갑니다. 참 거꾸로 돼. 남자들이 남자 같지가 않고 여자들이 남자 같고 남자들은 여자 같고 이게 저주입니다. 일반 저주. 왜? 하나님이 창세 때 세워놓으신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자들한테 끌려다닙니다. 남자들이. 근데 물어보면은 야, 편하게 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성경대로 살아야죠.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편한 게 좋은가 봐요. 어쨌든 이런 소리 많이 하면 또 나 다음 주부터 남자만 나오면 곤란하지.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에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이제 전가받은 거죠. 예수님을 입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현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자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식이라는 것이 그 믿는 자에게는 그런 현실들이 참으로 너의 현실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예식으로 세례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세례식.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자기는 믿는데 세례는 받기 싫다.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중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죠.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방법론을 좀 얘기해야죠. 방법론. 세례를 받는데 방법이 좀 다릅니다. 교회마다. 적어도 세 가지를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침례교회 같은 데는 온몸이 다 잠겨야 됩니다. 물속에.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물을 떠서 그 머리에 붓습니다. 부어지는 모습.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이 예천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모습. 그런데 물에 완전히 잠기는 모습도 성경에 나오고, 그죠? 아까 노아의 홍수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그 위에 부어지는 모습도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성경적이고, 더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를 안 받으면, 자기네 방법대로 안 받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얘기고, 요즘은 그런 말들은 많이 없어졌죠. 그러나 자기네 방식대로 안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됐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건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즉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받은 자는 그런 세례는 다 인정합니다. 저희 교회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례를, 우리가 받은 그 뿌림의 세례를 다른 교회가 인정 안 하는 것이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물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기가 참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바다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 수영장으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 그 조그만 수영 뭐 이거.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는 뿌리는 걸로 하자. 근데 정말 나는 뿌리는 거 말고 딴 걸로 해달라. 그랬을 때 참 딜레마입니다. 근데 왜 그걸로 해달라느냐. 다른 거는 난 성경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저희는 못 주죠. 그러나 세 개 다 성경적인데 참 이걸로 받고 싶다. 이럴 때가 제일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했건 간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잘 이렇게 뭐야 그 사람하고 잘 얘기해서 그러나 오직 단 한 번만 받는 게 세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어디 다른 교회 갔더니 또 받아라. 거기 가지 마세요. 왜 또 받습니까? 구원을 두 번 받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그리고 잘 이해하죠,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는 자가 있고 세례를 못 받은 자들 중에서도 구원 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그럼 왜 안 받아요? 아,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안 받는 거예요? 받으라는데.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또 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것도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성경이 세례를 가르치고 받으라고 하는데 왜 믿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안 받겠습니까? 왜? 그리고 세례가 이런 엄청난 천국의 복, 천국의 현실을 표하고 그 복을 받은 인으로서 사용하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도대체?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믿는 걸로 성경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떻게 따르게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죠. 그래갖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걸로 말하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 저 산속에서 지금 죽어가면 그러면 신부님이 거기까지 가서라도 세례를 줘야 되는 왜? 그걸로 구원 받으니까. 그 세례 자체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로 죄가 씻어지니까. 그래서 그 어그스틴의 어머니 같은 분이 어그스틴한테 세례를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세례가 죄를 씻어버리니까. 그 세례 자체가. 그러니까 최고로 나중에 받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짓는 죄를 다 씻어야 되니까. 자꾸 세례를 주는 거를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 세례 자체에 은혜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건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받아야 이제 표와 인으로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 할례가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면 그럼 할례가 뭐였어요? 언약의 표였어요. 언약의 표라는 거는 언약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슈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약 백성들이냐,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과 제가 믿기론 당연하죠. 왜 아브라함이나 어디에서나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뭐예요?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 그러시죠. 그럼 후손이면 누구예요? 자식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를 지금 할례 구약식으로 하면 할례인데 할례를 누구한테 줘요? 어른 남자만? 신앙 고백하는 남자만? 아니면 유아까지 줍니까? 며칠 만에 줘요 구약에서? 8일 만에. 저희는 최고로 빨리. 근데 미국 여자들은 애 낳고 다음 날로 나오는데 예, 거기는 진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세례 줘야죠. 왜? 금방 나와요. 근데 한국 여자분들은 한 달은 집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러나 최대한으로 빨리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전적으로 부모가 세례 받기를 원해서 그 아이를 교회 앞으로 데려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강제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해서. 믿음의 행위예요. 그 부모의 믿음으로 지금 갈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언약의 표라는 것도 잊질 마셔야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은 그 제가 조금 좀 랭귀지를 약간 바꿔갖고 얘기하면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태어나면 그럼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선택된 백성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두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들, 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죠. 즉 다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태어나면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나 다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지만 선택받은 게 아닌데, 그러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구약도 지금 지금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으로 얘기할 때 은혜의 언약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 와서 요거를 똑같이 그리면 무형교회, 즉 천국에 속한 교회와 유형교회, 즉 유형교회의 멤버가 되면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건 그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죠. 왜? 그 세례가 이제 언약의 표징이니까. 세례가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 표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멤버십이. 왜? 교회 멤버십이 이제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교회 멤버라고 해서 천국 시민이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구약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줘서 교회 멤버로 만들어, 즉 그러나 그 말은 좀 잘못돼서 교회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죠. 할례를 줬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거라기보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세례도. 사실 믿으면 벌써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를 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말을 조금 잘못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제가 잘못한 거는 좀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지 나가서 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네.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할례를 언약 백성에게 주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을 보면 둘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즉 구원 받은 자야 아니에요. 근데 언약의 표징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멤버 중에 에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를 말하죠. 근데 이 약속은 너희와 뭐래요?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세례를 받으라 그래놓고 그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그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한테 한 약속이래요?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까지도. 그러면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자식들도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몰라요. 제가 읽으면 되는데 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문제냐면 성경에 유아를 세례 줘라 하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의 할례니 이 구원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들까지도 세례를 주는 걸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안 보면 그럼 아이들을 안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뭐예요? 구약에서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은 자가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죠.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교회 멤버예요,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 멤버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 입교라는 단어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입교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입교가 뭐예요? 예? 네? 그렇죠. 교회 입이 뭐예요? 그 입구할 때 입자 아닙니까? 교회. 교회 들어왔다 이 말 아니에요. 입교. 근데 어른이 처음으로 신앙 고백해서 세례 줘서 입교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 입교라 그러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나중에 유아 세례 받은 애가 나중에 입교해요, 안 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입교예요? 입교는 벌써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유아 세례 받을 그때 벌써 입교한 거 아니에요. 왜 나중에 입교라는 단어를 왜 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 아이한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단어라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희 뭐야, 지금 장로 훈련 받는 사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한두 개입니까? 공부하면서 맨날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도 교인입니다. 즉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모든 교회 멤버는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언제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야죠.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건 한국 교회에서 같은 교인끼리 저거 사탄 들어갔어. 저 교인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뭐 저게 지금 사탄이 귀신이 들렸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출교. 출교 당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교인들을 보면서 같은 교회 멤버인데 저거는 구원 안 받았지 저거. 이런 소리는요 진짜 심각한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가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을 출교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영원한 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멤버십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죠. 즉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듣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길어지네요. 끝내야죠. 왜냐하면 또 세례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성찬하고 이제 빨리 주기도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는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즉 유아한테 세례를 안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에요. 언제까지? 고백할 때까지. 지금 보세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그러나 지금 유아세를 안 주는 데는 유아들을 안 믿는 자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고백할 때까지. 이게 다른 점 보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안 받은 자들한테는 너 그 따위로 하다가 너 지옥 간다. 너 선생님 말 안 들어? 너 자식 그런 죄 짓고 그러면 지옥 가 너. 말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아니라잖아요. 부모들이 내 자식이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안 주잖아요, 지금. 교회가 안 줬어요. 아, 그러면 주는 교회로 가야죠.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천국 시민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야, 그따위 짓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 천국 시민이 그런 행동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누군데? 다른 겁니다. 세례를 안 주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다 아니에요, 지금. 끊쳐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끊쳐 있는 상태에 놔두냔 말입니다,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유아 세례는 두 살까지밖에 안 줘요? 두 살까지는 개혁신앙인데 세 살부터는 침례교야 또. 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세 살은 안 돼요? 세 살은 너 못 들어와? 너 언약에 못 들어와, 세 살이니까. 두 살? 괜찮아, 들어와.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 근데요, 두 살 이상 되는 자에게 유아세례 주는 한국교회 봤어요, 못 봤어요? 전 아직 못 봤어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할 수 있게. 두 살 이상이 되면 안 줘요. 언제까지? 고백할 때까지 안 줘요. 닦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 가서도 고백인지 뭔지 뭘 고백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것도 또 웃기는 얘기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이건 뭐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또 마련해놨죠? 헌신을 한다 그러죠. 그 한나가 사무엘 바치듯이 헌신을 한대. 그럼 뭐예요? 헌신하는 거. 하나님 제발 좀 써주십시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이들이니까 하나님께 벌써 바쳐진 거를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벌써 바쳐져 있는 하나님의 벌써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죠, 우리는. 그러나 저들은 그냥 어떻게 좀 봐주시라고 확신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키우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약서부터 벌써 8일 만에 할례 주어 언약 백성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약 백성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더 해놓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침례 교인들은 구원도 없고 침례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구원이 없다. 이 말을 아까 제가 말했죠. 꼭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성경을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그 면에서 성경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언약적인 하나님의 복을 아이들이 받게끔 해주면서 키워야 될 거는 그건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세례를 안 주면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밖에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너는 들어오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마음이. 그리고 왜 유아 세례를 주지 마느냐? 왜 그래요? 얘가 커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른다 이 말 아니에요. 커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안 준다. 즉 얘가 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어른 세례를 준 사람은 그런 교회에서 확실하게 100% 자기네가 세례 준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알고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왜 유아를 안 줘? 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면 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준 사람은 그 준 사람 100%가 믿는 자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의 표징은 구약서부터 참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한테도 줬어요 에서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이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습게 넘길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예요? 은혜의 도구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애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서 대요리 문답 167문만 읽고 끝내죠. 대요리 문답 167문.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등한시된 세례를 증질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그럼 여러분이 세례는 한 번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거나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정과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하고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약속들의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하고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행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바쳐버린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와 그걸 주신 예수님의 목적과 그것이 표하고 인치는 천국 복들, 천국의 현실들을 지금 자꾸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내가 서약한 그런 약속들, 하나님에게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시고 지금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교인들로서 이제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서로 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꾸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왜?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성례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또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천국의 복을 표하고 인치시는 그리하여 우리로 믿고 더 잘하고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천국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성례가 표하고 있는 그 천국의 현실을 더욱 믿고 더욱 체험하고 더욱 증거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임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 성례들을 많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아 이제 예수님을 더욱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